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벌써 두 번째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이전에 처음으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를 회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처음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처음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에 그의 곁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여기서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의 곁에서 그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도 한 사람 없었고 또그 곁에서 그와 함께 서 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고 또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화의 주신이었던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 배경 속에서 여호와 유일신을 믿으며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것은 신변의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신경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도시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크다, 아데미어, 아테나 여신이 크도다, 막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바꿀 수 있겠죠?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 신을 섬기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 그리스 로마 신에 빠져 있었던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이 유일신 사상을 전하며 여러분이 믿는 신은 다 거짓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했던 이 복음 전파하는 일, 특별히 또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신변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처음 1차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가 갇히기 전에는 사실 많은 동역자들도 있었고 또 그를 함께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가 투옥되었을 때 아무도 그에게 도움되었지 못했던 거죠. 바울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왜 우리들도요? 평상시에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내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면 그것만큼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서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크게 느껴지는 이 배신감이 또 사실 어디 있겠어요? 16절 후반절 보십시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자, 지금 17절도 그 이전에 처음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변해버리자 그를 모른 채 하고 다 그를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버리지 않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계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분명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형에 처하기를 바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17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 사명이 나에게 있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17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거의 이 머리가 사자의 이 입안에 있다가 싹 빼줘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거죠. 당시에 아무도 바울 곁에 없었고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것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 위함임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자, 16절, 17절은 이렇게 그가 1차 이전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를 회상한 것이고요. 이제 18절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와서 지금 바울이 2차 투옥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와 동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6절 17절에서 내가 1차 투옥되었을 때 나를 건져주신 주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지금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또 언제까지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끝까지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 이제는 다 끝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어서 말하면 정말 그 사자의 그 입에 머리가 들어간 것처럼 야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런 우리 과거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힘들다고 다 나를 등 돌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서 현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 주님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8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 찬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아 역시 인생은 아름다워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흙바닥에서 추운 그 감옥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그의 곁에 없지만 그 외롭고 고독한 이 노사도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부터는 사실상 편지의 마무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 이제 마지막 이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요. 제가 이 디모데후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유언장과도 같은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 새벽에도 살펴봤듯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관제와 같이 내 삶이 부음받았다. 이제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 남아있다. 이렇게 뭔가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그런 그 리앙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마지막 편지에 그가 언급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무언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19절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성경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그 부부죠. 이들이 누굽니까?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가운데 평신도 중에서 제일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었고 헌신적으로 그들의 삶을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평일에는요 천막을 제조했어요. 열심히 가게에서 일한 거죠, 평일날은. 그리고 주말이나 안식일이 되면 전력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는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끼친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언급할 정도였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정말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 이렇게 주변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웬만한 목회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헌신도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웬만한 이 사역자 못지않게 그 시간을 더 많이 교회를 위해 또 바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영혼을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 부부의 이름을 보면서요, 여러분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였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이게 남존 사상이 있다 보니까 먼저 나온 사람 이름이 남편 아니냐, 브리스가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 아니냐 싶은데 사실은 반대예요. 우리 왜 여자 영어 이름 중에 프리실라라는 이름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브리스길라. 바로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프리실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 집사님이 열심을 더 많이 냈고 더 많이 헌신했기에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측도 해봅니다만 늘 이 부부는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것은 두 부부가 일심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늘 곁에서 그를 물신 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가 있는데요, 바울처럼 진실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사역하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그리고 그런 목회자와 함께 자기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바쳐서 헌신하는 평신도.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으세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혼자서 막 열심히 내고 막 교회를 막 일을 하려고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를 제가 이렇게 눈을 다 감고 묵상해 보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다른 것들 다 뒤로 젖혀놓고 교회로 달려와서 일할 분들이 저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참 코너스톤 교회가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또 진실하게 다른 거 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그러면 코너스톤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쁨의 교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요, 내 자신이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바울처럼 진실하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 출신자로 원래는 디모데와 한 팀이 되어서 사도 바울 전도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 다시 돌아갔고,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뭄이 찾아와서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이 음식도 사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을 도우십시오 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 헌금을 배달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본문의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재정을 맡은다 이것은 아무나 그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앙이 검증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아, 그래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지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0절 보시면 드로미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들어 있어요. 밀레도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27마일, 한 45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건 항구 도시고 아마도 이 드로미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차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요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요? 평생 자기와 함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했던 헌신자들, 특별히 드로미모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건강도 지금 잃어서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디모데에게 지금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너 어서 와라. 너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 너가 좀 왔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감옥이 지금 몹시 춥거든요. 보일러 막 띄워주고 막 이 위에서 히터 나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벽만 있을 뿐이지 토굴이에요. 토굴. 땅굴이에요. 막 바람이 막 차게 부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21절 보면 디모데에게 너 올 때 저 외투 좀 가져와라. 너 저 좀 재킷 좀 가져와라. 겉옷 좀 꼭 가져와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이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에 디모데야 너 어서 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디모데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목회적 지침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이 있고 또 그러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평일에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지만 또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한 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던 드로미보와 같은 헌신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탁월한 그런 지도자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가슴에 남는 이름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